VOA World News.
세계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친러시아 반군이 휴전 협정에도 불구하고 동부 전략 요충지에서 전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발효된 휴전 협정으로 다른 지역에서는 전투가 줄었지만 교통 요충지이며 정부군이 장악하고 있는 데발체프는 친러 반군이 포위한 채 공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휴전협정에 따르면 양측은 오늘부터 데발체프에서 중화기를 철수해야 하지만 상대방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며 협정 이행을 서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친러 반군이 전투를 중단하는 즉시 전선에서 중화기를 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친러 반군 대변인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데발체프를 반군의 영토로 규정하고 반군은 이 도시를 지켜야 할 도덕적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독일 정상들은 유럽 안보 협력 기구에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휴전 감시를 허용하기로 합의했지만 반군의 저지로 휴전 감시단이 데발체프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국제사회에 리비아 사태 군사 개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엘시시 대통령은 프랑스의 유럽 1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이집트군은 어제 리비아 동부 다르나에 있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의 진지를 공습했습니다. 이번 공습은 ISIL이 이집트 콥트 기독교인 21명을 참수한 데 대한 보복 조치였습니다. 공습은 리비아 다르나의 ISIL 막사와 무기고를 겨냥해 이루어졌으며 수십 명의 무장대원들이 숨졌다고 리비아 군 당국은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가 중동과 아프리카 국가들의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 소탕을 지원하는 데 1,500만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오늘 각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국경 통제와 테러 범죄 수사 능력 강화 등 테러 소탕 능력을 지원하는 데 이 자금을 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오는 19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국제 테러 대책 회의에 야스이데 외무성 부상이 참석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ISIL이 지난달 일본인 두 명을 참수하자 ISIL에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검찰은 전직 공산당 고위 간부를 수뢰 혐의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발표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부패 척결 노력의 일환으로 수룽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정협 부주석이 당에서 제명되고 모든 공직을 박탈당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입니다. 수룽 전 부주석은 장시성 당서기를 지낸 인물입니다. 중국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어제 수룽 전 부주석이 막대한 뇌물을 받고 공직을 팔았다고 밝혔습니다.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수룽 전 부주석이 당조직과 인사기율을 위반하고 매관매직을 통해 국유자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남부 텍사스주의 연방판사가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잠정 중단시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앤드류 하넨 판사의 어제 판결은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영구적으로 저지하기 위해 소송 중인 26개 주에 힘을 실어주게 됐습니다. 텍사스를 포함한 이들 주는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헌법상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며 주정부의 부당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동부 라호르시의 경찰청사 인근에서 오늘 자살폭탄 공격이 발생해 적어도 4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목격자들은 엄청난 폭발력 때문에 자신들도 바닥에 쓰러졌다고 전했습니다. 부상자들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고 생존자들을 찾기 위한 구조반이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세계뉴스 김연호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새 통일부 장관의 홍영표 청와대 통일비서관을 발탁했습니다.
현 정부의 대북 정책과 철학에 대한 이해가 깊고 합리적인 성품으로 남북 관계의 현안을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최종 보고서 발표 1주년을 맞아 워싱턴에서는 대규모 북한 인권 토론회가 열립니다. 북한은 이를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산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와 관련한 증언 번복으로 논란을 일으킨 탈북자 신동혁 씨가 앞으로도 북한 인권 운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가끔 구름 많고 북부 산간 지방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집권 3년 차를 맞아 소폭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새 통일부 장관으로 홍영표 청와대 통일비서관이 발탁됐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새 통일부 장관에 홍영표 청와대 통일비서관을 발탁하는 등 4개 부처 장관에 대한 개각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완구 신임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아 이러한 내용의 인사를 단행했다고 윤두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17일 발표했습니다. 올해 51살의 홍 통일부 장관 내정자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국제관계학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대학통일정책연구소장, 한양대 교수를 거친 외교안보와 통일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윤두현 청와대 홍보수석입니다.
현 정부의 대북 정책과 철학에 대한 이해가 깊고 합리적인 성품으로 남북 관계의 현안을 풀어나갈 적임자입니다.
홍 내정자는 특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외교, 국방, 통일분과 실무위원과 청와대 통일비서관을 거친 박 대통령의 핵심 참모입니다. 박 대통령의 당선에 큰 공을 세운 정책연구그룹인 국가미래연구원의 주요 일원으로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구상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청사진을 그린 인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또 지난해 2월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 접촉 당시 김규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한국 측 대표단에 소속돼 북한 측 대표단과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를 나누는 등 현장 경험도 갖췄다는 평가입니다. 당초 새 통일부 장관으로 김규현 국가안보실 1차장과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 등이 거론됐지만 통일정책을 중시하는 박 대통령이 홍 내정자의 이런 전문성을 높이 산 것으로 풀이됩니다. 홍 내정자는 박 대통령이 집권 3년차 리더십의 중요한 중심축인 통일 준비 작업을 사실상 총괄했다는 점에서 통일 문제를 중심으로 북한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또 박 대통령의 의중을 잘 알고 있는 홍 내정자가 통일부를 이끌게 돼 대북관계의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통일 문제를 주도적으로 끌고 갈 것이라는 메시지도 담겨 있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한국의 북한 문제 전문가로부터 이번 통일부 장관의 교체 배경과 한국 정부의 앞으로의 대북 정책 방향 등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홍영표 장관 내정자 개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어떤 분인가요?
홍영표 장관 내정자는 학자 출신인데요. 네. 국제정치 전문가입니다. 네. 원래 이제 안보 쪽 분야에서 중요한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대체로 이제 뭐 보수적인 인물이긴 합니다만 합리적 보수 인물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남북관계 관련돼서도 남북 대화에도 일부 참가를 했었습니다.
네.
그 작년 2월 12일 날 판문점 평화집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 접촉 당시에도 우리 측 대표단 일원으로 이제 참석을 했었고요. 역시 이제 전반적으로 북한 문제에 대해서 그 청와대로 들어간 뒤에 중요한 역할을 한 그런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한국 정부의 일부 개각에서 통일부 장관이 바뀌게 된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대통령의 그 의중을 직접적으로 통일부 장관이 적극적으로 추동한다 이런 차원에서 대통령의 최측근이 임명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보면 통일비서관이 1급 자리인데 차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장관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것은 대통령의 의중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올해가 해방 70년 또 분단 70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남관계와 관련된 보다 적극적인 통일부의 역할 또 올해의 그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는 내년이 이제 총선이고 그 다음이 대선이기 때문에 올해 상황에서 뭔가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그 중요한 역할을 홍영표 비서관에게 맡겼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의 그 핵심 참모 역할을 한 분이라고 알려졌는데 이 때문에 네. 통일부의 역할에 힘이 실리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이 통일부의 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대를 하십니까?
이 부분은 뭐 좀 더 두고 봐야 될 부분인데요. 통일부가 그동안 사실 남북관계나 이런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못해온 게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완하는 차원에서 그 대통령의 최측근이 임명이 되는 쪽으로 지금 결론이 난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다만 이제 통일부의 역할은 역시 남북관계가 좀 풀려갈 때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커진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현재로서는 남관계에 지금 꽉 막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을 좀 돌파하는 그런 흐름들이 얼마만큼 빨리 만들어지느냐 이것이 그 통일부의 역할을 키울 수 있다. 또 홍영표 내정자의 역할도 키울 수 있다. 뭐 그런 점에서 앞으로의 남관계 상황이나 한반도 정세가 많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또 반면에요, 이 전례에 비춰볼 때 나이나 경력이 이 통일부 장관으로는 무게감이 떨어진다 이렇게 지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51세 한국 나이로 51세인데요. 지금 이제 통일부 장관이 그동안 보면은 사실 이제 정치인이거나 학자이거나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이었고. 대체로 이제 나이들이 좀 많았었습니다. 뭐 이렇게 보면 좀 젊은 장관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 과정에서 그 이번 홍 내정자의 경력이 남북관계랄지 북한 문제에서 많은 부분 역할을 했거나 그러지는 않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부터 이제 역할을 해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차원에서 이제 뭐 무게감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홍영표 장관 내정자가 합리적 보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또 성실한 인물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뭐 여러 가지 우려가 있을 수 있겠지만 또 적극적인 또 남관계에서 정책들을 펼쳐 나간다면 극복할 수도 있다. 뭐 그 부분은 열려 있다고 봅니다.
네. 이 정계라든지 학계 또는 국민들의 반응이라고 할까요? 기대감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은 좀 느낀 부분이 있으신가요?
뭐, 역시 이제 뭐 지금 상황에서 통일부 장관의 역할 또 통일부 역할 이 부분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통일부가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 과정에서 이제 홍영표 장관 내정자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올해가 이제 그 해방 70년이고 이른바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역할을 해내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역시 이제 뭐 아직까지는 그 통일부 장관 내정자가 정치적인 역할이랄지 또는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공개적인 역할을 해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네.
좀 그 걱정스러운 부분들을 표시하는 부분이 있지만 좀 더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되고 또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 많은 부분 또 도움을 줄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네, 이 남북관계가 오랫동안 교착 상태에 놓여 있는데요. 장관 교체를 계기로 해서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현재로서는 특별한 변화를 보인다 이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홍영표 장관 내정자를 어쨌든 올린 것은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북측에 신호를 보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그 홍영표 장관 내정자가 대통령의 최측근이기 때문에 또 통일부가 앞으로 남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통일부의 유상과 역할은 좀 커질 수 있다. 뭐 그렇게는 볼 수 있겠습니다만 통일정책이랄지 남관계가 급격하게 변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북측이 얼마만큼 호응해 오느냐 또는 남관계 상황 또 한반도 정세 변화 이런 부분들의 그 많은 부분 영향을 받으면서 통일부장관의 역할이 그 빛을 발할 수도 있고 또 상당히 어려질 수도 있다. 이렇게 현재로서는 전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이 새 장관이 취임을 하면서 바로 앞에 당면에 있는 문제들은 어떤 것들을 꼽을 수 있을까요?
역시 이제 이상가의 상봉 문제랄지 남관계에서 현재 현안들을 얼마만큼 잘 풀어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역시 대통령이 통일 대방론이나 또 통일 준비와 관련된 여러 가지 구상들을 밝혔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북측과 협의 속에서 좀 풀려갈 수 있도록 하는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얼마만큼 역할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그 홍영표 장관 내정자에게 주어진 앞으로의 길이 그렇게 썩 그 탄탄대로만은 아니다. 상당히 또 어려울 수도 있다. 뭐 이런 점에서 쉬운 길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자, 이 박근혜 대통령의 앞으로 남아 있는 임기 동안 또 이 새 장관과 함께 이제 중장기적인 과제를 처리를 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할 텐데요.
네.
이 현재 있는 상황으로 볼 때 중장기적 전망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뭐 역시 이제 그 부분은 뭐 핵 문제가 얼마만큼 잘 풀려가느냐, 또 북한이 얼마만큼 남측과의 대화 의지를 보이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들이라고 본다면 지금 당장은 뭐 남관계가 풀리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을 이제 계속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또 이상가의 상봉 문제랄지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 이런 부분에서 돌파구를 좀 마련하는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뭐 그렇게 본다면 좀 더 그 남북 당국이 적극적 노력을 기울인다면 중장기적으로 남관계는 풀려갈 수 있다. 뭐 이런 점에서 우리가 꼭 그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아, 네. 자,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청와대가 오늘 개각을 단행하면서 통일부 장관을 교체한 배경과 의미 등에 대해서 동국대 김용현 북한학과 교수로부터 자세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한국의 육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오는 23일부터 사흘간 러시아를 방문합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황 본부장은 러시아 측 육자회담 수석대표인 이고르 마르굴로프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과 만나 한반도 정세를 평가하고 북핵 문제 전반에 대해 협의할 예정입니다. 황 본부장은 특히 지난달 일본에서 열린 미한일 육자회담 수석대표 회담과 지난 5일 있었던 한중 육자회담 수석대표 회담 결과를 토대로 러시아 측과 비핵화 대화 재개를 위한 조건 등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 본부장의 러시아 방문은 지난해 12월에 이어 두 달여 만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가 최종 보고서를 발표한 지 오늘로 1년이 됩니다. 워싱턴에서는 이를 기념하는 대규모 북한인권토론회가 열립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17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최종 보고서 발표 1주년을 맞아 워싱턴에서 대규모 북한인권토론회가 열립니다. 이번 토론회는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와 북한인권위원회 그리고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 기념재단과 한국의 연세대학교가 공동으로 주최합니다.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북한인권, 나아갈 길을 주제로 열리는 이 토론회에 전 세계 저명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다고 말했습니다.
You know, we will have very distinguished speakers joining us from all over the world, including the three former...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마이클 커비 전 COI 위원장과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 COI 위원 3명 전원이 이번 행사에 연사로 참가한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등이 나오고 한국에서는 이정훈 외교부 인권대사와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또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석좌와 로버타 코엔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 조정현 한국국립외교원 교수와 김태효 성균관대학 교수 등 전문가들도 토론에 참석합니다. 토론회에는 정광일 씨와 이순실 씨 등 탈북자들도 참석해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 실태에 관해 증언할 예정입니다. 커비 전 COI 위원장은 지난해 2월 17일 발표한 최종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를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반인도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The Commission of Inquiry has unanimously come to the conclusion that there is abundant evidence of
북한에서 반인도 범죄가 자행돼 왔고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이런 사태에 대해 북한 정부가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면서 국제사회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3월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COI 보고서의 후속 조치를 담은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또한 유엔 총회에서 인권을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북한 인권 결의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고 이어 유엔 총회는 12월 18일 전체 회의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고 효과적인 맞춤형 제재를 실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유엔 안보리가 지난달 22일 북한 인권 문제를 정식 의제로 채택하면서 앞으로 3년 동안 언제든지 문제가 생기면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북한은 오늘 워싱턴에서 열리는 대규모 북한 인권 토론회에 대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산물이라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의 장일훈 차석 대사는 어제 뉴욕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 정부의 토론회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장 대사는 또 자신들이 인권 문제의 당사자로서 토론회 참석을 요청했지만 미국은 이 행사가 정부 행사가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15일에도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이름으로 언론 보도문을 발표하고 같은 주장을 폈습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와 관련한 증언 번복으로 논란을 일으킨 탈북자 신동혁 씨가 한 달여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기억 때문에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다며 앞으로 북한 인권운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동혁 씨는 16일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자신의 증언 번복으로 다른 탈북자들의 신뢰도가 큰 타격을 받았음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당시 자신으로서는 별다른 대안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06년에 잊거나 숨기고 싶은 이야기 일부를 밝히지 않기로 의도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신 씨는 수용소에서의 고문이나 어머니와 형의 처형으로 이어졌던 자신의 고백에 대한 기억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신 씨는 자신이 태어나 2005년 탈출할 때까지 살았던 곳이 완전 통제 구역인 14호 수용소라고 주장했지만 사실은 6살 때 어머니 형과 함께 18호 수용소로 이송돼 몇 년간 살다가 다시 14호 수용소로 옮겨졌다고 번복했습니다. 신 씨는 증언 번복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고 앞으로도 계속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 같은 상황이 너무 힘들어 자살도 생각했었다고 말했습니다. 신 씨는 앞으로 더 이상 증언 번복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다른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혼자만의 비밀로 간직할 것이라며 북한 주민들의 고통에 대한 모든 것을 역사가 입증하면 그때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밖에 신 씨는 직접 고통 속에서 산 북한 주민들이 북한 사정을 가장 잘 안다며 앞으로 유엔 조사관들이 북한을 방문하게 되면 자신도 방북단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신 씨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앞으로도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운동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그날이 올 때까지 내가 중단하지도 굴복하지도 않을 것임을 북한 정권에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신 씨는 지난달 19일 자서전의 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시인하면서 현 시점에서 정치범 수용소 철폐 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수도 계속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 씨의 자서전 14호 수용소에서의 탈출의 저자인 블레인 하든 전 워싱턴 포스트 신문 기자는 신 씨가 핵심 내용을 번복한 것은 정신적인 외상과 고문, 부끄러움 탓이었다고 밝혔습니다. 15일자 워싱턴 포스트 신문에 따르면 하든 씨는 신 씨의 자서전 14호 수용소에서의 탈출의 새로운 서문에서 신 씨가 수용소에서 당한 고문을 있는 그대로 다 진술하기에는 너무 고통스러워 일부 얘기를 바꾸고 생략했다고 말했습니다. 하든 씨는 일부 증언이 번복됐다고 해서 신동혁 씨가 고문당한 사실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며 신 씨의 몸에 남아있는 상처가 바로 그 명백한 증거고 이는 의사들의 검증으로도 확인된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하든 씨는 신 씨가 앞으로 또 증언을 더 번복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든 씨는 신 씨가 이번에는 진실만을 말했다고 밝혔지만 유감스럽게도 신 씨는 과거에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며 따라서 또 다른 증언 번복을 기대하는 것이 신중한 입장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한국 동해에서 표류하던 북한 어선과 선원이 한국 측에 구조돼 북측으로 송환될 예정입니다.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동해 해상에서 표류 중이던 북한 어선과 선원 두 명이 한국 국적의 화물선에 구조돼 한국 해양경찰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 어선은 지난 3일 함경북도 나선항을 출항했다가 엔진 고장과 연료 부족으로 표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구조된 북한 선원들이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한국 정부는 이들을 인계하겠다는 대한적십자사 총재명의 통지문을 오늘 즉 17일 판문점 연락 통로를 거쳐 북측에 발송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남북 기본 합의서 발효 23주년을 앞두고 합의서 이행을 강조하며 북한의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측이 남북 기본 합의서 발효와 관련해 논평을 낸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한국 정부의 의지의 표현이라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는 17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한국 정부는 남북 기본 합의서를 포함한 남북 간의 모든 합의를 존중하며 이를 이행해 신뢰를 쌓아 나가야 한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기본 합의서 발효 23주년인 19일을 이틀 앞두고 합의서 이행을 강조하며 북측에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 겁니다. 한국통일부 박수진 부대변인입니다.
우리 정부는 7.4 공동성명을 비롯해서 남북기본합의서 그리고 1.15 및 14 선언 등 여러 가지 남북 간의 합의사항이 있습니다. 기본 정신을 우리는 존중을 하고 그리고 실천 가능한 사항부터 이행한다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남북한이 기본합의서에서 합의한 대로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간 현안을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남북 기본합의서 발효를 계기로 논평을 낸 건 이례적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설맞이 이산가족 상봉이 무산된 상황에서 북한의 대화 호응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가 항상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며 북한도 진정성 있는 대화 의지가 있다면 이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이 당국자는 촉구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정영태 박사는 통일준비 과정에선 남북기본합의서와 같은 현실적인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막연한 대화보단 합리적이고 상호주의적인 대화를 추진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일준비 차원에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강조할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통일을 바라는 한국 정부의 의지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입장을 또 우리의 의지를 지속적으로 저쪽에 밝힘으로써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방향을 제시를 한다랄까, 그죠? 만약에 또 대화를 하더라도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 또 하는 우리 의지 표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남북 기본 합의서는 상대방에 대한 무력 불사용과 우발적 군사적 충돌 방지, 분쟁의 평화적 해결, 불가침 경계선 문제 등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됐습니다. 지난 1991년 12월 채택됐으며 1992년 2월 평양에서 개최된 제6차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양측 수석 대표가 서명하면서 공식적으로 발효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3년 3월 북한이 일방적으로 합의서 파기를 선언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은 지난주 관영 매체를 통해 당 중앙위원회가 발표한 무려 310개의 올해 공동 구호를 소개했습니다. 해외 주요 언론들은 이들 구호가 역설적으로 열악한 경제 사정을 반영하고 있다며 북한 주민들이 구호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온실남세 농사를 대대적으로 하라. 보소 생산을 과학화, 집약화, 공업화하여 우리나라를 보소세 나라로 만들자.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중앙군사위원회가 지난 12일 발표한 310개의 공동구호들에 대해 외신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 말과 행동을 정부가 통제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명령을 발표하는 건 국제사회에서 거의 전례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영국의 BBC방송은 공동구호 전문을 영어로 번역해 소개하며 경제와 식량에 초점을 맞춘 게 특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셰필드 대학의 한반도 전문가인 제임스 그레이슨 교수는 이 방송에 구호들이 북한의 열악한 경제 상황을 역설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평양의 일부 특권층만 풍요로운 삶을 즐기고 다른 지역은 지옥 같은 삶을 사는 북한의 현실을 공동 구호들이 역설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로이터 통신 역시 경제 관련 주요 구호들을 소개하며 어린이들에 대한 식량 공급과 안정적인 전력 등 국가 전반에 필요한 것들을 구호들이 반영하고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하지만 공장이나 생산시설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주민들의 먹거리를 해결하겠다고 진지한 어조로 밝히는 게 서방 세계엔 오히려 웃음거리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 lot of them actually reflect North Korea's very real concerns about a lack of production.
로이터 통신은 북한 정부가 열악한 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키겠다고 수십 년 동안 약속하고 있지만 만성적인 식량 부족, 전력난, 국제 고립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랑스의 AFP통신은 북한 정부가 체제 유지 수단으로 구호들을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탈북민들을 인용해 주민들은 정부의 구호들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으며 오히려 구호들을 주민 친화적으로 바꿔서 정부의 행태를 비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가령 고난의 행군 시기인 1998년에 나온 대표적인 구호인 가는 길 험난에도 웃으며 가자는 저희나 웃으며 가지 왜 우리까지 가자고 하나로 바꿔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 농업과학원 출신인 이민복 씨는 이 통신에 북한 주민들은 구호의 홍수 속에서 충성에 대한 맹세로 구호들을 외워야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지나면서 이런 상황이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민복 씨는 13일 VOA에 그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럴 수가 없고요. 우선 너무 이제는 그 한두 번도 아니고 이제 뭐 반세기 이상 그걸 지켜봤고 결과는 더 거꾸로 서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옛날에는 대급을 받으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이제는 그것도 없이 저절로 지금 안수장에서 다 사는 판인데 그런 전제에서 그런 추상적인 구호가 먹힐 수가 없죠.
이런 가운데 미국 언론들은 북한의 공동구호가 현대 세계와 거리가 너무 멀다며 오히려 풍자적 소재로 묘사했습니다. 미국의 워싱턴포스트 신문과 시사주간지 타임 등 일부 언론들은 기사 제목을 아예 버섯국가로 만들자로 쓰면서 구호가 국제사회와 너무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USA Today 등 일부 언론들은 웹사이트 동영상을 통해 구호들이 코미디 소재로 더 적합하다고 지적했습니다.
Country of mushrooms. What kind of mushrooms?
Let the strong wind of fish farming blow across the country.
미국 ABC 방송은 아홉 가지 구호들을 선정해 김정은 정권과 미 NBA 농구 선수 출신 데니스 로드먼 가운데 누가 한 말인지를 알아맞혀보라는 퀴즈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 영국의 가디언 신문은 이와 관련해 북한의 구호들이 서방 세계엔 완전히 외계적으로 보인다며 그런 나라는 지구상에 거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서방에서도 정치인들이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 정치적 구호들을 적극 사용하지만 북한처럼 정부가 뻔뻔하게 개인의 행동 변화와 복종을 주입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는 겁니다. 탈북민 이민복 씨는 북한의 구호대로라면 이미 2012년에 강성대국이 됐었어야 했다며 정치구호가 의식이 깨인 주민들 사이에선 이미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고 싶으십니까? 지금 손전화로 VOA 한국어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모바일 사이트에서는 VOA 한국어 서비스의 모든 기사와 방송을 여러분의 손 안에 전해드립니다. 또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는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립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우크라이나에서 휴전협정 발효 사흘째를 맞았지만 일부 지역에서 교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집트가 리비아 내 ISIL 거점을 공습한 데 이어 유엔 차원의 군사 개입을 촉구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이민 개혁안에 텍사스주 연방법원 판사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우크라이나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우크라이나에서는 국제사회의 중재로 이루어진 휴전협정이 지난 15일 일요일이었죠. 0시를 기해서 발효됐지만 전략적 요충지인 대발체베에서는 정부군과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이 교전이 계속되면서 사망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휴전협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전혀 지켜지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우크라이나 동부 다른 지역에서는 휴전협정이 발효된 지난 15일 이후에 교전이 잦아든 상태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전략적 요충지 대발체베에서는 교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대발체베는 동부 도네츠구주의 마을로 현재 정부군 영향력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반군은 자신들이 대발체베를 완전히 포위했다면서 정부군이 무기를 버리고 물러날 것을 주장했지만 정부군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래는 정부군과 반군 모두 교전을 중단하고 중화기를 철수하기로 하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특히 휴전협정에 따르면요, 오늘 0시를 기해서 양측 모두 중화기 철수를 시작했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정부군이나 반군 모두 상대방이 공격을 가하고 있다면서 먼저 중화기를 철수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나톨리 스텔마트 우크라이나 정부군 대변인은 관영 텔레비전에 출연해서 반군이 공격을 중단하는 즉시 중화기 철수를 시작하겠지만 반군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데니스 푸실린 반군 대변인도요, 오히려 대발체베의 정부군이 계속 주변의 반군 지역으로 공격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교전이 계속되고 있는 대발체베가 누구의 땅이냐를 놓고 양측의 주장이 전혀 다른데요. 도네츠크 반군 세력은 이미 앞서 도네츠크 자치공화국 수립을 선포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물론 정부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그렇죠.
반군은 대발체베 역시 자신들의 영토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전협정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군이 무기를 버리고 철수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또 휴전협정 체결을 전후해서 대발체베에서는 반군의 정부군에 대한 공격의 수위를 높이면서 계속 치열한 교전이 벌어졌었고 휴전협정 이후까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네.
한편 정부군은 대발체베에서 물러날 이유가 없고 휴전협정에 의해서도 정부군이 계속 주둔해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또 대발체베를 완전히 포위했다는 반군의 발표에 대해서도 보급로가 여전히 열려있다면서 완전히 포위됐다는 점은 거짓이라고 부인했습니다.
네. 원래 유럽 안보협력기구가 휴전 상황을 감시하기로 했었는데요. 대발체베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유럽 안보협력기구 OSCE 감시요원들이 지금 우크라이나에 들어가 있지만 대발체베에는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정상, 이 4개국 정상들이 앞서 지난주에 이 휴전협정에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 15일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매일 통화를 하면서 휴전협정 이행 상황을 점검했는데요. 4개국 정상들은 이 OSCE 감시요원들의 대발체베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어제 통화에서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어떤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한편 미국 정부는 반군의 공격이 휴전협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제엔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반군이 휴전협정 발표 후에도 129회나 협정을 위반한 공격을 정부군 측에 가했다면서 반군과 러시아 병력은 즉각 우크라이나 정부군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반군 측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정부군이 대발제배에서 주변 반군 지역에 대해 50여 차례 이상 협정을 위반한 공격을 가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집트가 리비아 내 ISIL 거점을 공습한 데 이어서 UN 차원의 군사 개입을 촉구했다죠?
그렇습니다. 이집트는 리비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요. 앞서 ISIL이 리비아 동부 지역에서 자국 콥트교도 21명을 기독교도라는 이유만으로 참수하는 장면을 공개하자 어제 리비아 내 ISIL 거점에 1차 공습을 가했고 오늘 또다시 2차 공습을 가했습니다.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은 ISIL에 대한 보복을 다짐을 했는데요. 이번 공습에 이어서 오늘은 유엔 안보리가 리비아 내 ISIL 소탕을 위한 군사 개입을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어제 이집트의 리비아 내 공습으로 민간인이 사망했다는 보도도 있던데요.
네, 아랍권 위성방송 알자지라가 오늘 보도한 내용인데요. 리비아 동북부 해안도시 데르나에서 어린이와 여성 등 최소한 7명이 숨졌다는 목격자들의 증언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앞서 이집트 정부는요, ISIL 무기고와 훈련 시설만을 정밀 타격했다고 강조를 했었고요. 또 이집트의 공습으로 ISIL 대원 60여 명이 숨졌다고 주장했었습니다.
네, 리비아 정부도 자국에 대한 이집트의 공습을 거세게 비난했다죠?
그렇습니다. 오마르 알하시 리비아 총리는요, 이집트의 공습이 리비아의 주권을 침해한 테러 행위이자 최악의 침략이라면서 또 알자지라 보도와 마찬가지로 어린이와 노인, 여성 등 여러 명의 민간인이 숨졌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리비아는 지난해 6월 총선에서 패한 이슬람 세력이 별도의 행정부와 의회를 구성하면서 현재 정부와 의회가 각각 두 개씩 양립한 극심한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혼란을 타서 ISIL이 리비아 동부에서 세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LCC 대통령은 유엔 차원의 군사 개입을 촉구했다고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주장입니까?
LCC 대통령은 리비아에 대한 어떠한 개입도 리비아 국민과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유엔이 지지하는 연합군 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면서 유엔 안보리에서 리비아 내 ISIL을 소탕하기 위한 군사 개입을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사메 쇼크리 이집트 외무장관도 안보리와 ISIL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미국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에 도착했는데요. ISIL 대응을 위한 노력에 모든 회원국들의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ISIL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제회의가 열린다는 소식도 있군요.
네, 내일부터 이틀간 회의가 열리는데요. 미군 주도의 ISIL 소탕작전에 참여하고 있는 국제연합군을 비롯한 여러 나라 군사 책임자들이 모여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이번 회의에서는 새로운 결정을 하기보다는 그동안의 대응 성과와 현재의 상황을 평가하고 또 앞으로의 효과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이민개혁 관련 소식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 중인 이민개혁안에 텍사스주 연방법원 판사가 제동을 걸었다고요?
네. 어제 텍사스주 브라운스빌 연방지방법원에서는요. 앤드류 해넌 판사가 이민개혁안 추진에 제동을 거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앞서 텍사스주를 포함한 26개 주정부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면서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었는데요. 해넌 판사는 어제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절차상 하자가 있고 또 주 정부에 과도한 예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주장에 일리가 있다면서 행정명령 집행을 정지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백악관은 어떤 입장입니까?
주정부들의 주장과는 달리 오바마 대통령이 충분히 그런 이민 개혁 관련 행정명령을 내릴 권한이 있다는 입장인데요. 해넌 판사의 결정에 항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정명령 집행을 정지시킨 해넌 판사의 결정은요. 이번 사안에 대한 법원의 최종 선고가 날 때까지 유효한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텍사스 외에도 25개 주정부들이 비슷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나머지 주의 재판에도 이번 텍사스 법원의 결정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의회의 공화당은 그동안에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 중인 이민개혁에 반대를 해왔는데요. 당연히 해난 판사의 결정을 환영하고 있고 있겠죠?
그렇습니다. 특히 네. 이제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강행할 경우에 이민을 담당하는 국토안보부 패스 사태까지 불사하면서 반대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따라서 이번 결정을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이민 개혁안 어떤 것인지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11월에 관련 행정명령을 발동을 했는데요. 사실 오바마 대통령은 첫 임기 때부터 이민 개혁을 위한 법안을 여러 차례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 미국의 이민 제도에 큰 문제가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의회 공화당의 반대로 번번이 처리되지 못하자 대통령 직권인 행정명령으로 이민 개혁을 추진키로 한 겁니다. 내용은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범죄와 같은 문제가 없는 이 불법 이민자들에 대해서는 추방을 유예하고 미국에서 일하고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시민권자인 자녀를 두고 미국에서 거주한 사람들이 대상인데요. 미국의 불체자 1,100만 명 중에 500만 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이민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건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는 왜 반대가 있는 건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요. 무엇보다도 미국의 이민 절차를 무시하고 어쨌든 간에 이 불법적으로 미국에 온 사람들을 만약에 구제를 한다면은 그동안의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미국 이민을 추진한 많은 사람들을 고려할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네.
또 이렇게 불법 이민자들을 구제함으로써 불법 이민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는데요. 특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화당 내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 조치 자체가 직권 남용이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이민법 개혁은 어디까지나 이제 의회 내에서 추진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네. 미국 50개 주 중에 26개 주가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 개혁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소송을 냈다고 했는데요. 찬성하는 주들도 있습니까?
네, 캘리포니아를 비롯해서요, 12개 주정부, 또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등 33개 시정부가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주정부와 시정부에서는요, 불체자들을 범죄 등으로부터 보호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합법적으로 취업함으로써 세수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란 이유를 대고 있는데요. 특히 뉴욕시 등에서는 이번 오바마 정부, 연방정부 차원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아직 시행되지 않았지만 시정부 차원에서 불법 체류자들에게 시 증명서를 발급해주고 이 합법적인 경제활동, 또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조치를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시아 지역 소식입니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오는 여름 발표할 전후 70년 담화에서 이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 정부의 기존 담화를 계승할 거란 종전 입장을 밝혔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아베 총리가 오늘 참의원 본회의에서 전후 50년의 무라야마 담화와 전후 60년의 고이즈미 담화를 비롯해서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로서 계승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 오는 여름에 이제 발표하게 되겠죠. 전후 70년 담화에서도 이런 기존 담화를 전제로 작성을 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자, 사실 그동안에 아베 총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약간은 모호한 입장을 유지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후 70년 담화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특히 이제 과거사 문제에 관해서 어떤 표현을 할지 이제 주목이 되었는데요.
네.
사실 아베 총리는 기존 담화를 계승한다는 발언은 이미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또 앞선 그 정부들에서의 역사 인식에 관해서 문제가 있다는 듯한 그런 또 발언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배치되는 그런 모호한 입장을 밝혔었고요.
네.
특히 이제 침략과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 같은 이런 이 과거 담화에서의 핵심적인 표현을 전후 70년 담화에서도 그대로 사용할지는 여전히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후 70년 담화의 내용에 따라서 이 주변 국가의 갈등이 더욱더 이 과거사 문제를 놓고 고조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오늘 회의에서 정부 강요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한 입장도 밝혔는데요. 그동안 뭐 한국이나 중국처럼 일본의 이 침략 전쟁의 피해 국가들은 이 강요들이 이 전범들의 위패가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그런 비난을 여러 차례 이제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하지만 아베 총리는 오늘도 의회에서 여전히 야스쿠니 참배에 대해서는 개인 자격인 만큼 자유다,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이메일, 즉 전자메일을 통해 매일매일 새로운 소식들을 여러분께 직접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소식, 재밌고 유익한 이야기를 이메일, 뉴스레터를 통해 받아보시려면 미국의 소리 한국어 웹사이트 www.voakorea.com에 들어가셔서 홈페이지 왼쪽에 있는 뉴스레터 신청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미국과 한반도 소식은 물론 전세계 다양한 읽을거리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 미국의 소리 뉴스레터.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은 가끔 구름 많다가 서쪽 지방은 오후에 맑아지겠으나 북부 산간 지방은 오전까지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6도에서 영하 1도로 북부 지방은 오늘보다 낮고 중부 지방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 낮 최고는 영하 6도에서 영상 5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전 해상과 서해 북부 먼 바다에서 1.5 내지 3m로 높게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1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오전에 구름이 조금 끼다 오후에는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2도, 낮 최고 5도, 신의주는 맑겠습니다. 최저 영하 3도, 최고는 영상 3도. 강계 오전에 흐리고 가끔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후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최저 영하 8도, 최고는 1도. 해주 오전에 구름 조금 끼고 오후에 맑겠고 최저 영하 1도, 최고 5도. 개성 구름 많다, 점차 옅은 구름이 되겠습니다. 최저 영하 1도, 최고는 5도입니다. 함흥은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최저 영하 4도, 최고는 영상 4도. 장진 구름 많다, 점차 옅은 구름이 되겠습니다. 최저 영하 14도, 최고 영하 4도. 해산 오전에 눈이 내리고 오후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최저 영하 10도, 최고는 0도입니다. 원산은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 영하 2도, 최고는 3도입니다. 선봉 구름 많고 최저 영하 4도, 최고 5도.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흐리고 앞바다 오전만 제외하고는 전 해상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1.5 내지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물결은 1 내지 3m로 역시 높게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한 북한 날씨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VOA World News
세계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친러시아 반군이 휴전 협정에도 불구하고 동부 전략 요충지에서 전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발효된 휴전 협정으로 다른 지역에서는 전투가 줄었지만 교통 요충지이며 정부군이 장악하고 있는 데발체프는 친러 반군이 포위한 채 공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휴전 협정에 따르면 양측은 오늘부터 데발체프에서 중화기를 철수해야 하지만 상대방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며 서로 협정 이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친러 반군이 전투를 중단하는 즉시 전선에서 중화기를 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친러 반군 대변인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데발체프를 반군의 영토로 규정하고 반군은 이 도시를 지켜야 할 도덕적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독일 정상들은 유럽 안보협력기구에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에 휴전 감시를 허용하기로 합의했지만 반군의 저지로 휴전 감시단이 데발체프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사회에 리비아 사태 군사 개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엘시시 대통령은 프랑스의 유럽일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이집트군은 어제 리비아 동부 다르나에 있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의 진지를 공습했습니다. 이번 공습은 ISIL이 이집트 콥트 기독교인 21명을 참수한 데 대한 보복 조치였습니다. 공습은 리비아 다르나의 ISIL 막사와 무기고를 겨냥해 이루어졌으며 수십 명의 무장대원들이 숨졌다고 리비아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가 중동과 아프리카 국가들의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 소탕을 지원하는데 1,500만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오늘 각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국경 통제와 테러 범죄 수사 능력 강화 등 테러 소탕 능력 노력을 지원하는데 이 자금을 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오는 19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국제 테러 대책 회의에 야스이데 외무성 부상이 참석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ISIL이 지난달 일본인 두 명을 참수하자 ISIL에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검찰은 전직 공산당 고위 간부를 수뢰 혐의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발표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부패 척결 노력의 일환으로 수룽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정협 부주석이 당에서 제명되고 모든 공직을 박탈당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입니다. 수룽 전 부주석은 장시성 당서기를 지낸 인물입니다. 중국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어제 수룽 전 부주석이 막대한 뇌물을 받고 공직을 팔았다고 밝혔습니다.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수룽 전 부주석이 당 조직과 인사기율을 위반하고 매관 매직을 통해 국유자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남부 텍사스주의 연방판사가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잠정 중단시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앤드류 하넨 판사의 어제 판결은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영구적으로 저지하기 위해 소송 중인 26개 주에 힘을 실어주게 됐습니다. 텍사스를 포함한 이들 주는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헌법상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며 주정부의 부당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불법 이민자 500만 명의 강제 추방을 유예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파키스탄 동부 라호르시의 경찰청사 인근에서 오늘 자살폭탄 공격이 발생해 적어도 4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목격자들은 엄청난 폭발력 때문에 자신들도 바닥에 쓰러졌다고 전했습니다. 부상자들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고 생존자들을 찾기 위한 구조반이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세계뉴스 김연호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AM 1188kHz를 통해 깨끗한 음질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5890, 7235kHz로도 방송해드립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kHz, 밤 10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980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9370, 980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